주보원 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대회와 협의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31장 대회와 협의회 1항 더 나은 교회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우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2항 위정자들이 목사들과 이에 적당한 인물들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여 종교 문제를 상의하고 충고하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정자들이 교회에 대하여 공적인 적대 행동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스스로 가지는 직무에 따라 그들의 교회에서 파견된 다른 적합한 사람들과 더불어 그 같은 회의들을 소집할 수가 있다. 사망, 대회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에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정해주신 규례이기에 그것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세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사항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대회나 협의회는 전체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모임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리고 그 모임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5항 대회와 협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강의가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33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31장 대회와 협의회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회와 협의회 뭔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노회와 총회죠. 노회와 총회는 왜 존재하는가? 또 노회와 총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종교교역자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이 신학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에다가 이 주제를 넣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의회나 혹은 국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낸다고 하면 그리고 시의회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무엇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뭐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당장 생각하건대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세를 내린다, 올린다. 그 다음에 뭐 미국 수입 쇠고기를 들여온다, 만다 하는 것이 과연 시의회와 국회에서만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고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개교회 안에 신자는 노회와 총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노회와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고 어떤 신학적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와 총애 없이는 목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 생각하지만 목사는 개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현상교회 소속이 엄밀하게 따지면 아닙니다. 저는 중소울 노회라고 하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제 적은 노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도 안수하고 또 장로도 장립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사안들을 결정하고 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신자는 노회와 총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거기서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아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대회와 협의회, 노회와 총회를 세우셨는가? 1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교회 정치와 권덕을 위해서 이런 대회와 협의회라고 하는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겠지요. 무정부 상태보다 위험한 상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없는 것보다 독재 권력이라도 어쨌든지 통치자가 있는 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정치 제도는 또 이런 정치 형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정치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여러 가지 질서와 또 보존을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와 같은 치리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노회와 총회는 임시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시회라는 의미는 뭡니까? 임시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임시적으로 모였다가 그 일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파회가 되는 그런 회를 가리켜서 임시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회는 임시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당회는 상설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회는 임시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임시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모였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이 끝이 나면 파회가 되는 이런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총대를 파송하고 노회에서 총대를 파송해서 노회와 총회가 회집이 되고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의장을 뽑고 모였을 때 임원을 뽑아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폐해지면 그 다음에 모든 그 임원들은 사실은 본인의 위치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교단, 지금은 이제 합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죠. 왜 그런가 하면 총회장은 다소 교권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어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도록 했는가 하면 총회의장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만 하는 사람이지 총회의장이 총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단이 출발을 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좀 이런 어떤 성격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총회와 노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사실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회가 다른 한 회보다 권위가 더 있거나 또 어떤 한 회가 다른 한 회보다 오류가 더 적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회보다 노회가, 노회보다 총회가 더 권위가 있다든지 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노회나 총회를 가리켜서 상회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회라는 말, 더 높은 회의라고 부르지 않아요. 상회에다가 뭘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원래 개혁교회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 나타난 바대로 대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이저 어셈블리라. 그 다음에 광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회의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당회보다 더 높은 지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총회는 절대로 교회 위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회가 무슨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교회가 그 모든 결정들을 다 따라야만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무엇만 따르면 되지요?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가르침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회와 총회를 만들어 놓았느냐? 사망을 보시면 이 사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회와 협의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정치가 더욱 질서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때로 실책이 있는 경우에는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교회는 당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와 그 다음에 장장로님 혼자가 있습니다. 물론 안장로님이 계시긴 하지만 안장로님은 은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당회 구성원이 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잘못되는 경우나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장로님이 심각한 실수를 범하는 이런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별히 둘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좀 많아서 다수가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바로 이 문제를 노회에다가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런 견제장치를 통해서 교회가 끝장을 내는 극단의 어떤 어려움에 빠져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재반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양심과 관계된 어떤 일이든지 또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노회에다가 호소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과 관계없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항상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고 사도행전 15장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난가 하면 유대로부터 일단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안디옥으로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무슨 알파 코스다 또 무슨 뭐 D12다 뭐 여러 가지 뭐 교단 안에서 있는 그런 운동들 무슨 프로그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단 안에 상당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처럼 유대로부터 온 어떤 거짓 선생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바울과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생들 간의 입장이 도무지 좁혀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했더라고 하면 기독교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항상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개신교도들이 어떤 비판을 듣습니까? 왜 그렇게 개신교 안에는 분파가 많으냐? 뭐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교단들이 많은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었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만약에 이런 문제로 교회가 나눠졌다라고 하면 순수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그리고 몇몇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위탁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 문제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표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총대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표자, 그 총대를 파송하게 되는데 왜 총대를 파송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권위 있는 기관이거나 그 교회가 더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파송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구원론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던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총회에다가 호소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 직면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로 모여가지고 폭넓은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다른 지역 교회에다가 다 알리죠.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내렸으니 우리가 다 이런 결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 교리적 어떤 기준에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하게 되고 그 교리적 결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경에 부합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때는 과연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그 결정에 불복했을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다 총대를 파송한 이유는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회의 가운데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뜻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총회가 내린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행동 거지까지 매우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바울이 아나무인이 아니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 이외에 다른 어떤 결정이 권위가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신자의 양심을 읽어매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노회와 총회가 내린 결정이 권위를 갖는 것은 노회와 총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외에 또 다른 권위자를, 또 다른 어떤 치리기관을, 당회 이외에 또 다른 치리기관을 두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회나 총회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정해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교회나 총회가 내린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아야 되느냐, 사항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시대 이후로 모든 대회나 협의회는 전체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를 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모임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18년에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은 인간 본질에 속하는 가장 귀중하고 신성한 권리를 짓밟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845년에 구파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남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 노예의 존재는 크리스찬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 제도가 괜찮다라고 하는 옹호 결정을 또 내린 것입니다. 그들도 다 신학적 근거가 있지요. 어떤 신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베드로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노예 제도가 옳지 않으니까 노예 제도 폐지하는데 으이샤이샤하고 촛불 집회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노예 제도 폐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는 지속하되 그 가운데서 잘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좋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는 이런 논의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서 교회 회의가 내린 결정들에 여러 가지 많은 모순점과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순점이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215년에는 라테란 종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신부가 떡을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또 어떤 회에서는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무엇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 총회는 어떤 또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까? 신사참배 행위는 그것은 국가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의 예식일 뿐 신앙행위와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잘된 결정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결정들을 내려왔기 때문에 총회가 내린 결정이라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내린 결정을 노회가 수위안이라 그래가지고 총회가 아무리 결정을 내려도 노회가 받지 않으면 그건 부결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또 노회에다가 부여를 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교인들은 바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으면 다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교회는 노예 결정을, 노예는 총회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결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교회와 신자는 그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신자의 양심의 자유. 신자의 양심의 자유는 다른 어떤 권위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 절대로 얽어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 명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그 규칙을 성도들에게 준수하도록 해서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어떤 죄책감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저런 잡다한 행사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라야 뭐 장로가 된다. 뭐 이런 규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불문율들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는 그런 원칙이 안 나타나 있거든요.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회의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의견을 묻고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에 합치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임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또 교회는 절대로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어떤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신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물론 신자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마치 뭐 국회의원처럼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도 역시 똑같은 저와 같이 장로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요. 또 장로님은 치리하는 장로로서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지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이런 지식을 올바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2항을 보시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목사들과 이에 적당한 인물들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하여 종교 문제를 상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가 종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위정자들, 정치가들이 종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위정자가 어떻게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이 총회를 개최하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164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논리를 알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항에서 그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대회와 협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국가와 교회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교묘하게 청원하는 방식으로 청원서를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좀 정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결코 서로 상대방의 권위를 짓밟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2항에다가 위정자들이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느냐?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던 그 당시 영국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는요, 단순히 교회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고, 국가 전체의 문제를, 교회 문제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그런 회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영국 상황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통합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총회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세속 정부와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가 하나의 권위 아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그 당시는 국회의원들도 오늘날 말하면 뭐 상원의원, 뭐 하원의원, 그 의원들 자체가 청교들이 많았고요. 예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극단적으로 갈 때는 국가 위정자들이 나서서라도 그 교회를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잘못할 때 나단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나단이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테타가 일어나는지 할 때 재상들도 옳든지 그러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교회와 국가는 서로 다른 의미와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교회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념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좋은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이런 모델을 비전으로 담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무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있는 책들을 살펴보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해석을 해서 미국 장로교회가 만들어놓은 개정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권위와 서로 간의 어떤 범위를 존중할 필요는 물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항에도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만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사회 정의나 혹은 노동 문제 또 심지어 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교회가 막 나서서 너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NCC라는 단체를 아시지요? KNCC, WCC의 지부, 우리나라, 세계교회협의회. 이 단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잘못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늘 이슈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근래 또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뭐 뉴 라이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교회 비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일을 강요하게 될 때는 얼마든지 교회가 공적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정치적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테타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회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부패도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때 정치적 부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거나 아니면 구테타가 발생하는 이런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게 될 때는 교회가 교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내야 되느냐? 설교와 문서를 통해서 교회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생각할 때 정치가 심각하게 부패했다. 사회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목소리를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닐 때는 교회 치리회가 정치와 경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수입 쇠고기 이 문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이것도 이런 견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항상 설교를 통해서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할 뿐이고 실제로 자신의 실생활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몫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신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교회가 공적으로 나서서 이번에 우리 촛불 집회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회와 협의회, 교회 정치 문제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너무 세속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야기는 무조건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회 정치 무조건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혹은 노회와 총회에서 직분 맡는 것 자체를 무조건 싫어하고, 그 직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다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 중에도 노회와 총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교회 목회는 잘하시는데 노회와 관계는 소원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정치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 뭐 인간 냄새 나니까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저 뒤편에서 예배 잠시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요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 중에 교회적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때는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 분당에 있는 H교회,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그럼 교단이 없으면 교단 활동 안 하느냐? 아니에요. 독립교단이라 그래가지고 교단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목사 안수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 정치는, 노회와 총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좀 노회나 총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이번 노회에서 이번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든지 그런 것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도 또 상의를 좀 하겠지만 총회도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번에 총회를 위한 헌금을 좀 해달라는 거죠. 총회도 일을 해야 되는데 총회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총회 상회비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물론 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이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총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신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잘못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노회에서 정권위원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회 간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총회가 개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우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절대로 당회나 특별히 노회와 총회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런 총회나 노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가 총회와 노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그런 총회와 노회가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가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실 때 직분자를 세우시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관할해 하신 것처럼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양심의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각종 고소, 고발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노회와 총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앞서간 신앙의 선지들이 남겨놓은 이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여서 나는 이런 분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교회가 서나가는데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